여러분, 요즘 뉴스나 또 사건 사고 현장에 이렇게 추세라 그러죠. 흐름 또는 경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면 너무 극약 처방이 난무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대처, 극단적인 처방. 그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정신인가요? 정혜신신가요? 지금 그 이름이 지금 헷갈리는데 정혜신 박사인가요? 예.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훌륭한 요리와 집밥이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요리는 안 먹어도 산다. 그런데 집밥은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집밥은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리가 아니라 뭐죠? 집밥이라는 거죠, 집밥. 근데 집밥이 그렇게 매번 집밥을 먹을 때마다 맛이 특별하고 기가 막히고 환장하겠고 뭐 그렇게 집밥을 먹습니까? 물론 그렇게 먹는 집도 있긴 있겠지만 집밥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섭섭하고 먹는데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먹는데 아무 좀 또 별미를 찾게 되는 이런 어떤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적당한 선의 맛이 있어요. 이 집밥의 강점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요란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처방도 그렇고 대안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처방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의 대처, 적정선의 치유, 그게 뭘까? 저는 온 인류와 오고 온 역사 속에 가장 공감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당장은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하겠지만 복음만이 우리에게 집밥 같은 우리를 정말 살려내고 우리를 정말 근본적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적실한 처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7대 절기를 하다가 저도 마무리를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내내 찝찝했어요. 내가 뭔 소리를 하고 내려왔나 싶은 것이 오늘 두 번째 시간쯤에는 이제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16장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지난주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주고 이제 한 개 남았죠. 초막절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언가를 오늘 복습 겸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우선 지난주 몇 가지 좀 복습을 하십시다. 항상 절기가 등장할 때는 성경에 무엇이 같이 등장한다 그랬죠? 성전이 같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이거죠. 절기 무엇이 같이 등장한다고요? 네, 성전. 성전이 항상 같이 등장을 해요. 자, 절기는 뭐에 관한 설명이죠? 시간. 시간에 관한 설명이에요. 성전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구속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세요. 프로그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절기가 있었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유월절. 두 번째는요, 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 초실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 나팔절. 예, 저 찬양대 쪽에 누가 제 설교 온 거를 미리, 예, 갔다가 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예, 대속일절이 있어요. 대속일절. 대속일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뭐죠? 네, 초막절.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절기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1년에 필수적으로 다뤄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 절기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1년에 세 차례 남자들이 성전에 나가서 함께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일절이 사이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절기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 누가 제정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이에요. 구속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세상 절기와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 절기는 사건이 먼저다, 절기가 먼저다. 예, 세상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8.15라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해서 8.15라는 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절기는 사건 다음에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는, 성경의 절기는 뒤집어져 있어요. 일단 먼저 절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절기 안에 사건을 채워넣어가시죠. 예, 사건을 채워가십니다. 이 순서가 달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절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 번째, 이 절기라는 것은 두 가지 히브리 말을 쓰는데 하그라는 말을 써요. 하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춤추다, 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환하다. 이것은 반복되는 거니까 절기는 한 번 지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그라는 히브리 말 속에는 춤추다 또는 반복되다, 순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절기를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트 또는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모에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스케줄을 따라 공생애를 진행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진행하신다. 보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액션마다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십니까? 예, 유월절 전에, 명절 끝날에, 이 전부 절기를 따라 예수님이 그 메시지대로 그의 짧은 생애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을 따라 공생애를 움직여 나가는 것을 모에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절기는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뜻밖에도 창세기부터 만들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이게 몇째 날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렇죠. 넷째 날이에요. 여전히 답이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자, 넷째 날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광명체들 하면 무엇이 포함될까요? 해, 달, 별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여기서 말하는 해는 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때 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와 때를 나누어서 이미 절기가 가능케 하는 기초를 창조의 원리 속에 담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절기를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간단간단하게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지난주 이 칠칠절에 대해서 너무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많이들 좀 헷갈리셨을 텐데, 자, 칠칠절은 칠칠이 49일 동안 북서풍과 남서풍이, 남동풍이 교차로 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기억하십시다. 올리브 같은 과일은 남서풍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그럼 보리, 밀 같은 것은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치 이런 거죠.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우산 장수를 하고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와도 걱정이고 또 예, 비가 안 와도 걱정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격이죠. 북서풍이 불어도 걱정이고 남동풍이 불어도 걱정이에요. 농작물의 종류가 획일적이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 같은 과일을 농작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리, 밀 같은, 저도 그 보리와 밀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보리, 밀을 구분하실 수 있을 텐데 어느 농작물이 더 거칠고 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가 클까요? 밀이 클까요? 이게 보리가 훨씬 그림을 보니까 크더라고요. 그래서 밀은 소맥이라고 하고 소주와 맥주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실제 밀을 소맥이라고 하고 보리는 대맥이라고 합니다. 대맥.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면 몇 번 보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익숙할 수 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지난주 그 성소의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것만 말씀드리고 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 쪽이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럼 맞은편이 서쪽이죠. 자, 그러면 북쪽이 어디입니까? 북쪽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남쪽이 되겠죠. 여기는 촛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진설떡을 담는 상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밀로 만드는 이 진설떡은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예,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또 올리브 같은 과일, 이 기름을 추출하는 열매들은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예,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남동풍이 불지, 언제 북서풍이 불지 우리가 바람의 흐름과 방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안들 그 주관을 우리가 할 수나 있습니까? 오로지 그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농작물 생산하는 농부들 속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7주가 있으면 1주간은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어야 농사가 가장 이상적으로 작물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누가 주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칠칠이 49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메르 타임이라 그래서 오메르 카운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 풍년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초막절은 지난주에 절기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이제 잊었을 겁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왜 심판인가 하면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초막절을 무슨 절기라고도 부르죠? 초막절, 수장절, 또 하나는요. 장막절. 들어보셨죠? 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장절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할 때 말하자면 한 해의 이 수장절이야말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같은 개념이에요.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곡물들을,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다. 창고를 물에 수장시킨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농작물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모아두고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알곡은 어디에 모은다? 곡간에 모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 관점에서 부를 때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막.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뭘로 시작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봤었죠.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말이 장막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뭘로 오신 겁니까?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처럼 사실 텐트로,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장막절입니다. 그럼 장막절은 왜 장막절이라고 부르냐 하면 여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억 때문입니다. 어떤 기억이죠? 광야 40년에 대한 기억이에요. 자, 그럼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해요. 뭐냐 하면 사실상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장막절은 그 의미로 보아서 1년 중 가장 슬픈 계절입니까? 가장 기쁜 계절입니까? 예, 가장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즐거워하여,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할지라가 여러 문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절기라는 것은 춤을 추듯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절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뭘 해요? 장막을 쳐요. 근데 장막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초가 같은 그런 장막이 아닙니다. 이 장막은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쳤던 텐트를 얘기해요. 지금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 같은 데다가 초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누워서 생활을 해요. 캠핑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장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최소한 세 개 이상의 별이 보일 정도로 천장에 구멍이 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그들 용어대로 하면 창공 조망권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조상들이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고단한 나그네 길을 걸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속에 이런 열매를 거두는 땅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초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가장 기쁘고 즐거운 계절인데 그들은 가장 쓰디쓴 역사를 기억해 하는 절기로서 또한 초막절의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이름이 야드바젬인가요?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입구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카타콤 같은 골목으로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예술가들이 박물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지나갈 때마다 히틀러의 잔혹한 통치 아래 희생되었던 유대 어린 아기들의 이름이 계속 거기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때 그 실제 명단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송태근, 나원주, 뭐 이렇게 계속 거기서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려나와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 그 가스에 죽어가는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그들이 실험 도구로 가스실에서 죽은 다음에 남겨진 그 죄수복들, 줄무늬 죄수복들, 그 아기들이 신고 있었던 실제 그 신발들이 이렇게 깊게 패진 홈에다가 전부 그걸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잘 처리를 해서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그 큰 유리를 덮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학교에서는 여기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시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끔찍한 죽음을 당해 왔는가, 이거를 다 잊지 말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자, 그런데 여기 초막절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초막절이 되면 이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지켜지는데 황소가 70마리가 드려집니다. 황소. 초막절에 황소가 몇 마리요? 70마리. 근데 이 70마리를 제물로 드릴 때 아주 재미있는 셈법을 써요. 자, 초막절이 며칠이에요? 1일부터 7일까지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1일날 몇 마리를 드리냐면 13마리를 드려요. 그러면 2일날 몇 마리입니까? 12마리를 드려요. 한 마리씩 줄여가요. 그 다음에 3일날 11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4일날 10마리를 드려요. 5일날 9마리를 드려요. 6일날 8마리를 드려요. 7일날 몇 마리 드려요? 7마리 드려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하면 몇 마리입니까? 25, 11, 10, 21, 9, 8, 10, 7, 7, 24 해서 이게 70마리가 됩니다. 뭐 계산 간단하죠? 이게 합해보면 이게 70마리가 한 마리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쭉. 이 외에도 이 초막절에는 수량이 14마리, 양이 98마리, 그리고 336개의 소재물이 제단에 바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수량 14마리, 양 98마리, 또 그냥 재물 336. 이 숫자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머리 좋은 분들은, 또 수학과 출신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4, 98, 336.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전부 7배수예요. 계산을 해보면. 전부 7배수입니다. 그만큼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셈법에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이라는 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고 완전했다.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담아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초막절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막절에도 면제년이 돌아와요. 면제년이 돌아오면 스가랴에 보면 이방인들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6절, 19절 두 구절을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무슨 나라들 중에? 그렇죠.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돌아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를 지킬 것이니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1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네. 만약에 이방 나라 사람들도 마지막에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완성인데, 아까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에요. 심판은 이면에 또한 어떤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제외된 사람은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최종적인 종말적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부름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다 영상을 보고 나서 설명을 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싫어합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O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n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설교에 생뚱맞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열거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프로그램을 쭉 하나하나 들출 때마다 이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뭐하기까지 제단에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이렇게 7대 절기라는 또 수많은 제사의 종류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매달아 마치 휠체어에 앉히고 달리는 저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안도감,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여전히 또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아버지는 포기해요 안 해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등장했던 이 아버지는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전혀 무리라고는 몰랐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함께하기 위해서 저 엄청난 일생을 버리신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단순히 뭐 유대인들 이 복잡한 절기를 이렇게 지키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고 만들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긴 여정에 올려놓고 직접 앞장세우셔서 그리스도를 대장 만드시고 앞장세우셔서 우리를 거기에 매달아 뛰시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는 그래서 포기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세 가지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정된 장소입니다. 세 가지가. 우리 이거 많이 이 절기를 나누면서 다루었죠. 지정된 장소. 이 첫 번째, 지정된 장소는 뭐라 그랬어요? 네, 성전. 성전은 나중에 누가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많은 절기들을 전부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워서 이 절기를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감사로. 절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첫째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17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에 넘치게 참 어려운 때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몇 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산보다 조금의 분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넘치게 초과가 됐어요. 작년같이 어려웠던 때도 다 교회들이 예산이 줄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거는 그 문제와 떠나서 사실 모든 예배는 예물이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예배는 예물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일날 주일 헌금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가끔가다 젊은이들이 이제 훈련이 안 돼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 참석한 간사님들, 진장님들 또 리더들이 꼭 기억했다가 아직 그 의미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나 진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항상 모든 예배는, 그런데 액수는 어떠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절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주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한 주간 주일헌금을 정한 대로 반드시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꼭 저녁 시간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오전에 설교하기에는 또 처음 온 새신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참았다가 저녁 예배쯤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려도 전혀 오해가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장 그 분량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약한 게 주일헌금이에요. 우리 교인 전체 수에 비해서 주일헌금이 거의 뭐 안 드려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반드시 주일헌금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첫째 지정된 장소에서,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는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또 집안의 유아는 나그네나 개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을까요? 함께라는 말에 초점이 있어요. 함께. 함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요즘 많이 쓰는, 또 시대가 정말 필요한 정서죠. 환치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감입니다. 공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절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지킬 때마다 그 은혜를 혼자 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과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들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시대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교도 뭐 하는 거죠? 함께하는 순종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감으로써 공감하고 나아감으로써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교회가 오늘날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처방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를 내려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안발을 걸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우리를 공감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슬며시 옆에 앉으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죠? 밥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요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밥 같은 존재. 아, 정말 기독교가 진짜구나. 그들이 믿는 예수가 돌아보니까 진짜구나. 우리 요리 같은 인생을 추구하지 말고 늘 먹으나 마나 하는 것 같은 밥 같은 인생이 되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연 많고 고통 많은 이들 앞에 그런 존재로 또 한 주를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세상의 모든 함께 외치 못하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세상의 모든 앞에 내지 못하 능력 있는 말씀 날 외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우리 죄를 씻기고
시간 서신처럼 한번 눈을 감고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담아진 구속의 프로그램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기에 그 사랑에 묶인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는 백성으로 감사를 온 생에 다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지금 몽골에 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앞으로 떠나야 될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남은 일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낼 한 주간의 일상을 놓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